신명기 3장 말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트랜스 요르단 지역,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했던 그 전쟁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총 5개의 나라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처음 세 나라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근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 땅은 너에게 안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피해서 그렇게 요단 동편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만나는 그룹이 있는데, 바로 헤스본 왕 시혼과 오늘 공부하게 될 바산 왕 옥, 이 두 나라의 임금과 그의 군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에 세 나라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헤스본과 바산과는 싸우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제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움에서 지난 2장에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소식이 바산 왕 옥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거고요. 바산 왕 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산왕 옥을 상대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를 바산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바산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헤스본에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었던 것처럼 내가 바산에게도 너희에게 바산을 무찌르고 이기게 할 승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기가 충천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얼마 전 헤스본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또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그들이 또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더라. 생각해보면 조금 의아하죠. 2장 마지막 부분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투를 했고 승리했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돼야 정상이냐 하면, 백성들의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충천해야 정상입니다. 야, 우리가 저기서도 이겼으니까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거야. 사기가 충천하고 그래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 승리 때문에 기세가 오르고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고, 이제 바산과도 한판 붙어보자 하면서 그렇게 서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승리했는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에요. 어제 어쩌다 이겼겠지, 어제는 운이 좋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또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마음속에 계속해서 두려워할 이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너무 쉽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휘어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금방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도 또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서건 두려움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두렵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안간힘을 쓰면서 내가 두려워해야지 하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요,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도 내가 어느 순간 마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 마음속을 휘어잡고 나를 그곳으로 끌고 가는 게 두려움이라는 놈입니다. 아니 어제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면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길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고 두려워될 이유를 계속해서 묵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자꾸 떠올렸다는 거예요. 바산을 보니까 저 바산왕 옥이 키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거예요. 두 배가 넘게 키가 큰 겁니다. 성벽도 보니까 엄청나게 강하게 생겼고 문빗장이 큰 것 같고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것 같은, 자꾸 전쟁에서 안 되는 이유, 패배할 이유들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두려움도 습관이에요. 습관. 두려움이 습관입니다. 두려움은요, 죄인의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안 좋은 습관이고 나쁜 습관이고 버려야 될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상황을 정확하게,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지금 바산왕 옥의 키가 어마무시합니다. 한 3미터가 넘는 것 같아요. 4미터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바산왕 옥이 크고요, 그를 따르는 군사들도 엄청나게 큽니다. 성읍들을 보니까 높은 성벽들로 둘려있고 견고하게 생겼습니다. 병사들의 숫자도 파악해야 되고요, 현실에서 발을 딛고 서서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뭐가 어려운 일이고 뭐가 위험한 일이고 뭐를 피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가늠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성도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현실을 봤다면 그때부터 내가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적들이 너무 강하고 성벽들이 너무 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 그것이 신자가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명확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할 이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유가 되십니다. 상황은 이렇게 어렵고 현실은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유가 되시는 분이시고 이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담대할 이유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이유가 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승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꾸 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승리하는 습관이에요. 습관. 두려움이 습관이라면 승리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서, 이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큰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승리는 우연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쩌다 이겼겠지.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의 전쟁의 승리를 연거푸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해라. 승리를 너희의 습관으로 가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는 우리 거야. 그렇게 담대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 바산왕 옥과의 전쟁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한 전초전의 성격이 강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요단 동편입니다. 이를테면 실전을 위한 예비고사고요, 모의고사의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이 헤스본왕 시온과의 전쟁이고 바산왕 옥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승리를 익히고 이곳에서 승리의 습관을 들여서 저기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될 진짜 가나안 땅의 싸움에서 너희가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를 몸에 배워서 그곳 가운데서도 계속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이 싸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게 뭐냐? 바로 이기는 습관이었고 담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는 그런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두려움 같은 경우도 습관이 되면 계속해서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유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습관이 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이 습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는 싸움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담대한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산왕 옥과 그의 군대와 싸움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했노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이후에 하는 모세의 고백을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모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모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모세가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산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일을 끝내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어떤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해야 되는 고백이라는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을 다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코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전쟁은 누가 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칭찬과 찬송과 영광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냐 하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붙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건 누굽니까? 우리들 자신이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는 건 우리들 자신입니다. 전쟁에서 죽을 만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고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죽도록 전투에서 싸워야 되고 피 흘리며 죽어라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그 현장에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런데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모든 수고와 헌신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했지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사실 아침에 새벽부터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열심히 쓸고 닦고 또 열심히 가서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또 열심히 밥을 하고 가정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내가 그랬는데 왜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재료로 사용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가?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앉으셨는데 그 주위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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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찬양의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창조주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종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빼면 우리 존재를 생각할 수도 없기에 나는 없기에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에는 설명할 길이 없기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일에 빗대어서 신자의 영적인 본분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10절의 교훈이 나와요. 먼저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힘과 노력들 모두가 다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소유이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종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을 행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내가 피땀을 흘려서 행한 모든 것들과 그것의 결과물들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받을 일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상을 주신다고 해도 내가 그거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요 공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늘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마쳐놓고 모든 땀과 수고를 한 이후에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하나님 나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모세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드렸던 그 고백이 그리고 그 무익한 종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5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5절 말씀에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이므로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다. 이걸 보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38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맞닥뜨린 현실, 그 현실과 너무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38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그 보고를 듣고 그곳에서 울며 불며 온갖 추태를 하나님 앞에서 다 부렸었는데 그때 그들이 맞닥뜨렸던 현실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성읍들이 견고하다. 너무 크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신장이 너무 크다. 거인들을 보았다. 이게 지금 출애굽 2세대가 마주치고 있는 현실과 똑같은 현실이에요. 바산 트랜스 요르단 지역의 바산을 설명하는데 당시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가나안 땅의 사정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성읍이 60개가 있는데 하나같이 성벽이 높아요. 문빗장이 너무 견고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산왕 옥의 침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침상의 크기가 길이가 9규빗이고요. 너비가 4규빗입니다. 한 규빗을 45cm로 잡으면 어느 정도냐면 길이가 4.05m 그 다음에 너비가 1.8m 이 정도의 침상을 여러분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길이가 4m고요. 너비가 한 2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바산왕 옥의 침상이 그 정도였다니까 물론 키가 뭐 4m까지는 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3m는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철 침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만큼 바산왕 옥이 거인이었고 그 거인을 따르는 왕 옥을 따르는 그 나머지의 근대도 거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여전히 세상은 강해 보이고 여전히 적군은 커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지하고 발걸음을 막고 무너뜨리려는 세상은 여전히 건재해 보입니다. 여전히 보입니다. 그렇게 커 보이고 건재한 것 같으니까 그 세상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움츠러들고 두려움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왕 옥의 그 어마어마한 덩치를 보고 한순간에 그냥 쫄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때는 못했는데 38년 전에는 못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했냐는 거예요. 이번에는 승리했냐는 거예요. 38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너무 비슷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그때는 못했고 지금은 했냐는 거예요. 그때는 다들 통곡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어떻게 지금 출애굽 이 세대들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싸워가지고 그 땅을 점령했느냐. 무엇이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았기에 이들이 처음에는 그 크기와 규모의 한순간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거기에 계속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 결과를 낼 수 있었느냐.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도대체 38년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훈련했기에 1세대들은 그 앞에서 무너졌는데 2세대들은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광야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훈련은요.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는 훈련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는 훈련. 38년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둡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거둡니다. 만나는 무슨 훈련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이 어제 주셨는데 오늘도 주실 거야. 오늘 주셨으니까 내일도 주실 거야.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를 못하지요. 오늘 주셨는데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오늘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러면 창고에 좀 쌓아두고 내 집에도 좀 쌓아두고 저장해놓고 먹으면 어떨까? 혹시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실 수도 있으니까 좀 쌓아둬보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만나를요 그날 가서 많이 거둬들여가지고 집에 쌓아놓습니다. 내일 또 먹으려고. 내일 혹시 안 주시고 모레 혹시 안 주시면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에 쌓아놨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음 날이 되니까 만나가 다 썩어버려요. 부패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모세가 그들을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는 훈련은요 매일매일 내게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한 훈련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38년을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만나를 주셨고 오늘도 주셨고 그러니 내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주실 거야. 이 훈련을 38년을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요 100번만 들으면 세뇌가 되는 거 아세요? 같은 이야기를 3년을 들으면 여러분 꼭 그렇게 될 것 같은 거 아세요? 제가요 그 외국으로 공부하러 나갈 때 저는 외국에 공부하러 나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뭐 도와줄 수도 없고요. 누가 옆에서 그냥 그 서포트를 해줄 형편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나가면 무조건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갈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3년을 당신은 꼭 나갈 거야. 당신은 꼭 나가서 공부할 거야. 3년을 그렇게 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3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아 그래 나는 반드시 유학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세뇌가 됐어요. 3년을 들었는데 세뇌가 됐으면 38년을 그걸 경험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때부터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아 그대로 되겠구나 믿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그 두려움이 계속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제도 승리를 줬으니까 오늘도 승리를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어지는 겁니다. 38년 동안 신뢰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훈련을 하지요.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순종해서 움직이는 훈련을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그 자리에 제자리에 멈추어 서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니고 싶어도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자리에 있고 싶어도 머물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불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텐트를 해체해가지고 텐트를 싸가지고 다시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훈련, 따라가는 훈련, 계속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 따라가는 훈련을 38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적군이 눈앞에 버티고 서 있어도 두려운 마음이 순간 엄습해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아무리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멈춰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그냥 왔잖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냥 왔어요. 그런데 헤스본과 바산 같은 경우는 쟤네들하고는 싸우기 싫어요. 왜냐하면 덩치도 되게 커 보이고 성읍도 엄청나 보이니까 싸우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동안 38년 동안 훈련된 그 모습을 가지고 두려워도 또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는요,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열심히 받았고 그 결과로 오늘 바산왕 옥 앞에서 잠깐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다시 그 전쟁터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두려움에 맞설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두려움에 맞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 두려움에 온전히 맞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두려움에 맞설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출애굽 2세대가 38년 동안 계속해서 그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진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진짜 용기는요, 두렵지 않은 게 용기가 아니고 두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진짜 용기는 내가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는 그 발걸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두려움은 엄습해 옵니다. 그걸 이기는 길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시고 승리할 이유가 되시고 찬송의 이유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십니다. 내가 찬양할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신뢰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그 작은 승리의 경험, 그 작은 그 신뢰의 경험이 쌓였을 때 정말로 강적 앞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작은 일에 순종하고 오늘 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뢰,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큰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뢰의 싸움 또 순종의 싸움에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두려움도 넘어서게 하시고 바사나 옥도 이기게 하시는 그 경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